오늘 이제 저희들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에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어떤 이들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밝히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인데, 이제 시편 110편을 제가 잠시 읽었던 것은 이 시편 110편은 아마 그 구약을 사는 성도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그 신비스러운 그런 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은 아마 그 시편 가운데,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어졌던,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분이실 거다라고 대표적으로 예언했던 말씀이 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절 말씀을,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뭔가 하면 왕의 등극입니다. 왕, 그러니까 놀라운 공을 세운 분이 왕의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이렇게 취임을 하는 겁니다. 취임.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에 적용이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성천하심입니다. 성천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이제 다 성취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신 것, 그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성천하시고 등극하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 110편 1절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이 이 다윗의 시인데 참이 어떤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한 주일 전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그 제사장 사두 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곤란한 질문들,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했을 때 사용되어졌던 구절이 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셨느냐? 1절을 잘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내 주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 주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를 지금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 내 주라고 불리신 이미 지금 다윗의 시대에 존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될수 있느냐? 후손이 되려면 그때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 주라는 분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이분이 존재하시면서도 또 뭐가 되느냐?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신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또 누가 나오느냐? 지금 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한 신비스러운 존재가 나타나게 되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절, 3절에 보면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분에게 헌신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구절이 나타납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 바로 이런 상황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라. 왕의 왕, 주의 주, 그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나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주님이라는 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의 서열을 따르느냐? 누구의 서열을 따르는고 하면 바로 아론, 레위 자손들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누가 섬겼느냐? 아론 계통의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보면 환상을 봤겠죠. 그 어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내 주라는 분이 오시게 될 텐데 계시는데 그분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등극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냥 잠시 있다가 죽게 되는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서열을 따라 아론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가려져 있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것은 지금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예언하셨느냐? 멜기세덱의 그 어떤 계열을 따르는 그런 어떤 영원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구질서는 뭡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림자이고 어느 순간에 가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르는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구질서 그 옛 제사장들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완벽하다면 새로운 제사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윗에게 무엇을 예언하셨느냐? 멜기세덱이라는 그의 반열을 따르는 그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일시적인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편 우리 히브리서 7장은 히브리서 7장은 시편 110편 4절에 대해서 바로 하나의 그 주석한 겁니다. 주해를 단 겁니다. 주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어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씨름을 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7장을 통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줄로 좀 표시를 하시고요. 줄로 표시를 하시고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 어제 살폈던 7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시편 110편 4절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메시아가 되는 분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떤 히브리서를 기록했는 이 기자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야 누구?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존재지? 그러면서 그 질문을 갖고 성경을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멜기세덱이 기록되어진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돌아가서 이제 그 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련되어지는 질문을 말씀들을 찾아보고 정리한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야 왕이었구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왕이었다. 왕. 그래서 그는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의 이름, 그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신적인 존재처럼 뭐 족보도 나타나 있지 않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또 혜성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왕이면서도 또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어서 바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며 복을 빌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죠. 야,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를 거라 그랬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자였구나. 왜냐하면 감히 아브라함 레위 자손 거기에 조상이 되고 그리고 또 레위의 자손이 조상이 된다는 것은 그 후손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까지도 그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을 바로 복을 빌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을 복빌어 줬다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그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속해서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말할 만큼 이 멜기세덱은 탁월한 존재구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1절과 10절을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유대교를 향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자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거다. 이건 무슨 뜻이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 뭐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구약의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질서, 그 제사장 제도가 완벽한 것이라면 이런 어떤 소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말이 뜻하는 게 뭐죠? 암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구질서, 그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구질서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바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하셨구나. 그 예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이 질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르는 그 어떤 제사장, 그 제사장을 위한 그림자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이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한번 보십시오. 13절은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소위 말해서 열두 지파 중에 하나였던 레위,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바로 아론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13절 14절 바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만약에 레위 지파였다면 그런 말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고 할 때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지금 13절 14절 15절까지 뜻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구나. 바로 레위 지파 아론 후손이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 그 어떤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명확하구나,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 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 너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르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그냥 한 시대, 뭐 30년, 40년 한 시대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제사장, 그 어떤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사장의 모습은 뭐냐? 그는 육체의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구별되는,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분이 되시죠? 영원하려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바로 제사장이 되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근원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그 질서 법을 따라서 그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제사장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을 보니까 그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어떤 능력을 따르느냐? 불멸의 생명,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될 뿐이시구나. 이 구절의 말씀은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들은, 제사장과 관계되는 그 계명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여졌습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여기에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되어진 새로운 제사장입니다. 새로운 그 대제사장, 지금 시편 110편 4절이 예언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완벽한 그 어떤 구약의 질서보다는 더 탁월하고 완벽한 그 제사장, 그 제사장에 대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제사장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 것이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어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구절을 갖고 우리에게 정당한 해석을 던지는 거죠. 야, 이 구절을 봐라. 이 구절은 구약의 구질서,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구질서가 바로 무너질 것이다, 연약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레위 계통,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냥 어떤 한 시대를 사는 그런 어떤 육체의 어떤 기초를 둔 제사장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거기에서 근원되어진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결국 뜻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예언되는 그 어떤 메시아죠. 결국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시편 110편 4절을 통해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제시했던 내용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20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0절 또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제 역사적 예수님에게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시편 110편 4절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세운 자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후반부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110편 4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제사장을 임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장은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23절,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에서 그분은 구약의 다른 제사장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자,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의 그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런데 예수는, 24절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5절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한 유한한 시대를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했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만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분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제 우리와 관련을 맺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적합한 분이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편 110편 4절을 주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은 완벽한 완전한 인격 그리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제사장,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그분은 완전한 인격 그리고 완전한 어떤 그 영광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또 구분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 드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단번에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9장, 10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전한 인격, 온전한 영광을 가지시고 그분은 온전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그 완전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8절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들을 세우셨다. 바로 이 아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내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 대한 이 진지한 연구, 지금 7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만이 바로 복음에 대한 어떤 도전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목회자들은 다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서 아시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한 마무리하고 우리가 15분 정도 우리가 기도 드리겠는데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로 저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모든 문제를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 저에게 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저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